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서문이 1절에서 3절까지가 서문이고 그리고 4절에서 8절은 이 편지를 일곱 교회에 보내는 그 저자 요한의 문안 인사입니다. 특별히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한다. 이것은 당시에 요한이 많은 사람에게 아시아에 알려져 있는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를 하는가? 당시에 아시아는 로마가 다스리는 그 행정구역의 하나, 소아시아 서편 쪽의 주 이름이 아시아였습니다. 아시아. 미국의 52개 주 가운데 캘리포니아라고 하듯이 당시에 로마 세계에서 아시아는 로마 그 행정구역의 하나였습니다. 그 아시아에 교회가 있었는데 일곱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곱 교회 위에도 이제 일곱 교회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에서 버두사 빌라 이렇게 외우는데 일곱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곱 교회 위에도 소아시아에는 밀레도 교회, 아드라 무떼노 교회, 아소 드로와 골로세, 히아라폴리스 등 12개 이상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내려면 다 보내지 왜 거기서 일곱 개를 선정해가지고 그 교회에만 보냈을까? 이제 그 일곱 교회는 아마 역사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유형이 그 안에 다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 특징이 다 들어있어요. 성령께서 보내게 하셨기 때문에 요한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예수의 계시를 보내게 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교회의 특성이 일곱 교회 가운데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숫자를 일곱으로 정한 것은 이 성경에서 일곱, 7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 손흥민 선수도 7번을 막 달고 다니더라고요. 저도 7을 아주 좋아해요. 럭키 7. 비밀번호에도 막 7을 막 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7이 좋은가? 성경에서는 7을 거룩한 수, 성수, 완전수, 하나님의 수 이렇게 거룩하고 완전한 숫자를 7이라고 봅니다. 7을 분해하면 3 더하기 4예요. 그 3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숫자를 성경에서는 3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4는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땅의 숫자를 상징합니다. 하늘과 땅을 합해서 7이 되면 완전한 숫자 7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수요, 성수요, 하나님의 축복의 수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 일곱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어요. 3일에 창조하고 4일에 쉴 수도 있는데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축복의 날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7일 동안 돌았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또 7바퀴를 돌게 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명령할 때 요단강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시오. 왜 하필이면 7번이라고 했겠습니까? 7은 완전수입니다. 축복의 수입니다. 완전하게 순종하시오. 그러면 당신 병이 나아질 것이오. 우리는 하나님 믿을 때 정말 완전한 순종이 필요하지, 여러분이 99% 순종하고 1%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1%를 보십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인간이 할 일은 완전한 복종입니다. 완전한 믿음, 완전한 순종. 조금 그 주님 말씀하셨죠. 세상과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100% 완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너희를 헌신하라. 그래서 이 신약에서 7은 너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드는데 7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상칠원이라고 하잖아요. 가상칠원. 7가지의 말씀. 초대교회 집사들을 뽑았는데 7 집사를 뽑았습니다. 로마서에는 7가지 은혜가 있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겠지만 오늘 우리가 벌써 살펴보는 7교회, 7등대, 7별, 인글, 7등불, 7불, 7눈, 7인. 7이 아주 중요한. 여러분도 7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7을 사랑하고 또 그 내가 7의 의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사모하고 하나님께 충성해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 하나님이 축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일곱 교회는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특성들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들어있어서 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나우디게아 교회를 연구하면 그 속에 우리 평화장로교회 유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인사이트, 통찰력을 얻어가지고 우리 교회의 비전도 세워야 되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일곱 교회에 편지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5절을 봅시다. 우리 다 같이 5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은혜는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성내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이 일곱 그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은 완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간음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했는지 그걸 묘사한 거 보면 너희가 정말 정욕에 헐떡해가지고 막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네 몸을 주면서 이렇게 간음을 저질렀도다. 내 선지자들 보내어 경고하고 경고해도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들을 섬기고 나 하나님은 분노한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도 계속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아수르를 보내고 바벨론을 보내고 이렇게 다 망하게 하고 너희가 다 완전히 이 땅에서 소멸되리라라고 진노를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도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러한 경고와 저주의 말씀 가운데 무슨 말을 덧붙이냐면 나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마음을 돌이키고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에게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또 이 햇빛이 온 달빛은 햇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온 우리의 수풀에 내가 비를 내려서 거기에 무거지고 뭐 꽃이 피고 수많은 과실과 열매와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산에서는 꽃이 피고 막 꿀이 떨어지고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그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여러분이 당하는 인생의 그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자복하고 간절하게 나의 존재의 무능함을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한없는 은혜는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요.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며 축복받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이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얻는 평강이에요.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승리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하나님의 함께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빠지고 내 심령이 메마르고 하나님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도에 좀 소홀하고 말씀도 이제 만약에 읽지 않고 그러면 참 영적으로 빈약해지고 약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내 간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호하신다는 마음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완전히 세상적인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앞에 고난이 있어요. 많은 고난이 있고 고난이 주어질 때도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정말 어려움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내 영이 깨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면 내 영혼이 풍부해져요. 감성도 풍부해지고 성령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내 앞에 시험이 있다, 어떤 환란이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데 누가 나를 감히 대적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보기에는 아주 유약해 보이고 키도 작고 아주 약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요. 약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러나 어떠한 그런 영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저는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전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르게 살지 못한다면 그렇게 보대요. 그러나 내 하나님 앞에 나는 날마다 기도하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말씀을 읽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 개인의 그 사악한 착복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성도를 등쳐먹으려고 안 해요. 정말 우리 성도 연약한 성도 어떻게 그 어려움 속에서 이만한 헌금을 낼까? 내가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려고. 이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평강.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리라.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어. 이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는 4절과 5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4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는 분은 현재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현재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도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을 관찰하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내 마음이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도 계신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해라도 내 개인의 죄악된 생각을 하면 바로 고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 옳지 않고 영광이 되지 않는데 내가 잠시 개인의 육체적인 욕망으로 이런 죄악된 생각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것이 우리 이제도 계시는 언제나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나님은 현재로 존재하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시간의 개념이 있지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고백한 거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고백대로 믿음의 고백대로 실천할 때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과거에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전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신 우리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성부 장차 오실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 하나님의 그 영원성,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는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성부 하나님의 그 영원성에 이어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 4절을 또 한번 봐야겠습니다. 4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다. 여기도 7입니다. 성령님은 하나이셔요. 근데 일곱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곱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완전한 수, 완전하신 성령님, 완전하신 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완전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완전하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 그 성령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면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이 있고 또 성령님은 위로의 영이에요. 위로의 영. 여러분의 아픈 마음, 두려운 마음을 다 아시고 성령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 성령님은 일곱 영입니다. 완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특별히 완전하신 일곱 영으로부터 완전한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샬롬의 평화, 이 평강을,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신약 이 구약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은 완전한 평화, 토탈리티, 전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뭐 마음만 평화롭고 육체는 병들고 힘든 것이 아니고요. 마음도 평화롭고 육체도 건강하고 행복한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고통받는 것도 아니고요. 마음도 평안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성한데 자녀들 때문에 가슴을 찌르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완전하신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은 토탈리티, 전체적인 평화. 여러분의 영혼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되는, 자녀가 잘 되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오직 구원의 확신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실 천국을 꿈꾸면서 이 땅에서 항상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성도의 모습, 이게 평강입니다. 이런 은혜와 평강은 완전하신 일곱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합니다. 누구에게 임합니까? 자기의 존재의 나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내가 한자라도 어떤 뜻일까, 어떻게 내게 말씀하실까 생각하면서 읽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될 것입니다.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